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의외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뭐 예수님을 맞이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사실은 모든 그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일 뿐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이렇게 맞이하고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도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누구냐? 뭐 대표적으로는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있겠고요. 그 종교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자세하게 알고 연구했다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었고, 또한 온 로마 제국,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도 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맞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굉장히 평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이 이제 그 예수님을 맞이한 평범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을 누가복음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또 그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보고 영접하게 되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했을까? 이 아침에 몇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보통 전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면은 제사장들 혹은 레위인들을 떠올리게 될 텐데요. 의외로 여기서 강조되는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과 주님의 전을 섬기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목자는 그 당시에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좀 이렇게 낮은 계층으로 봤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목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좀 천하게 여긴 받았던 이유에는 목자라고 하는 직업의 특성상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양들을 돌봐야 되고 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됐죠. 그리고 이제 뭐 율법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이 정결법 아니겠습니까? 먹어야 되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되고 이런 정결법들이 많은데 또 이 일의 특성상 그 정결법을 잘 따르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천한 것들, 이런 이제 인식들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천사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전한 그 대상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제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의견들이 있고 또 신학자들의 견해들이 이제 있겠습니다만은 전에 한번 뭐 재작년인가요?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이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은 목자 자체는 좀 천하지만 베들레헴 목자들은 자부심들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다윗의 이제 후손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었고 또 더 큰 자부심은 뭐냐면은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바로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에 쓰이는 양들을 기르고 또 그것을 대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즉 그냥 잡아먹을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이 아니라 예배에 쓰일, 제사에 쓰일 양들을 키우고 관리하고 또 그것을 바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부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물은 정결한 것이어야 했기 때문에 이 정결한 양들을 정성껏 이제 관리하고 또 보살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이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놓여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이야기했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가 보다, 낮고 낮은 말구유로 오셨나 보다 이렇게 이제 흔히 생각하지만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는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은 그 제사에 쓰일 양들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조심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흠이 나기 쉬운, 다치기 쉬운 때가 태어나는 그 순간입니다. 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 태어나다가 잘못 다른 짐승의 발에 뭐 발픽이라도 한다거나 체익이라도 하면은 흠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새끼 양이 태어나면은 태어나자마자 강부에 얼른 싸가지고 말구유, 이제 말구유는 보통 이 마루 위에다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놔두는 것이 동물들에게 치일 염려가 없이 잘 보관해 두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놓여 있는 것. 이것은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는 별 표적이 되지 않지만 목자들, 특히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에게는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표적이요? 아,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실이죠. 그만큼 정성을 들인 겁니다. 이 목자들은 비록 자신들이 제사장들처럼 제사를 직접 집전하는 자들이 아니고 또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렇게 존경받는 존재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희생 제물인 양을 돌보기 때문에 최선과 정성을 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밤중에 들에서 또한 양들을 보고 있었지 않을까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희생 제물인 양을 돌보는 이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성전과 그 종교 행위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죠. 특별히 정결한 양이나 짐승을 드려야 한다는 이유로 제사장들이 힘이 없고 또 순수한 예배자들에게서 폭리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 양들은 이 목자들은 이 문제의 양들을 치고 또 돌보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제 목사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비록 제사장들은 물질과 권력에 빠져서 부패하고 교회는 타락했을지 몰라도 주님의 성전과 그 예배를 돌보는 신실한 손길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고맙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가 문제다, 이민교회가 문제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문제가 많죠. 제가 뭐 포틀랜드는 자주 안 나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어쩌다가 이제 뭐 주례라든지 일이 있어서 LA에 나가게 되면은 참 가슴이 아픈 마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만나서 듣는 이야기들이 전부 어려운 이야기들인데 그냥 살면서 힘든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목사님 돈 버는 것이 너무 힘들어, 먹고 사는 것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가 힘드냐? 교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서 힘들다는 겁니다. 갈 교회가 없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뭐 제가 목양하는 교회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지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은 목회자로서의 그 책임을 함께 느끼고 또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교회 이야기가 신문지상에 나오면은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인터넷에 뜬 기사라면은 댓글은 항상 스킵합니다. 왜? 뻔한 내용들이 어떻게 달릴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교회만을 위하는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이 오히려 저한테는 또 위로로 와닿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 헌금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귀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랩돈은 정말 얼마 안 되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한 뭐 10불도 채 안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는 걸 보면서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은 것을 바쳤다. 왜? 전 재산을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헌금을 드리는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성전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연복의 옆에 앉아서 보고 계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그 과부의 사정을 알았다면 막았을 것 같아요. 아 이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중심을 아시고 보셨으니까 가셔가지고 그걸로 한 끼라도 더 드셔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냥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 타락한 교회에 이 무너질 성전에 바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또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신실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포도주와 빨간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책이 있는데요. 어떤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충북 제천시 외곽 대덕산 기슭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하시던 교회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인데요. 30대 중반의 사모님께서 유방암에 걸리셔서 이제 투병하면서 극복하는 이야기를 이제 수필같이 써내려고 한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일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사모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그 글들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모로서 목회를 도울 때는 그리고 건강할 때는 사모라는 자리가 너무 힘들어서 다만 며칠이라도 훌쩍 떠나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부르는 아줌마 소리가 신선한 충격이었고 그런 사람들 속에 숨어서 얼마 동안만이라도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철이 없는 바람이었나 이제 좀 철이 든 것 같습니다. 다시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곁으로 내 작은 예배당으로 돌아가 예배드릴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지만 나는 다시 사모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떠나 있어서 바라보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건강할 때 동동거리며 바쁘게 움직이던 그 일들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눈만 감으면 어느새 그 자리로 돌아가는 꿈을 꿉니다. 이게 이제 유방암으로 투병하시는 30대 젊은 사모님의 그런 이제 고백이었습니다. 교회는 참 귀한 것이죠.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의 교회를 순수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보람인지 모릅니다. 때론 피곤하고 힘이 들지만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음이 참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자들과 같이 신실하게 섬기시면서 이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시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로 대표되는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죠. 25절 이하에 이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예수님 외에 표현된 유일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사람에 대해서 유일하게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 아닙니까? 이 평범한 사람, 예수님 외의 이 평범한 사람 시므온에게 이 말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시므온이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성령이 그 위에 계셨는가?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만약 어떤 사람이 막 사기꾼 같고 그 마음에 위선이 있다면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거룩한 척하지만 속은 썩어 있다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속까지 다 아시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분명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항상 그런 그림을 가지고 산대요. 어떤 그림이요?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성령님께서 자기 위에 늘 머물러 계시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분은 말을 하나 하든지 행동을 하나 하든지 선택을 하나 하든지 걸음을 걷든지 늘 내 위에 계시는 그 비둘기 같은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혹시나 이런 말이, 혹시나 이런 행동이, 혹시나 이런 생각이 성령님을 놀라게 하지 않을까, 근심케 하지 않을까, 슬프게 하지 않을까, 그걸 늘 염두에 두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늘 의식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특별히 시므온에 대한 표현 중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런 표현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늘 그것을 구하고 바라고 기도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은혜는 우연히 재수가 좋으면 건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실제로 어떤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마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장로님이 토요일 밤에 이제 밤새 이제 그 당시에는 비디오였던 것 같아요. 비디오로 사극을 열심히 이제 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비디오로 보니까 몰아서 볼 수 있잖아요. 여러 편을 보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밤 늦게까지 보시고는 이제 좀 늦게 주무셔서 아마 좀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피곤한 상태로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마침 그 주일이 대표 기도하는 주일이었어요. 기도하는데 그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보고 듣다가 이제 툭 나오는 거죠. 뭐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우리가 늘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마음에 늘 염두에 두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주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찬양의 시간을 사모하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십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는 오직 주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값지고 소중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로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정성껏 기다렸으니까 은혜 주시겠지, 그런 공로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사심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우리들의 기다림을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맞이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36절 이하에 보면은 안나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안나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3장이 아니죠. 2장 36절 37절에 보시면은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기 보면 안나 선지자는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결혼해서 7년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더라. 몇 세에 시집 갔는지는 모르겠고 그 당시에는 어린 나이에 갔을 테니까요. 뭐 그냥 조금 넉넉 잡아가지고 17세라고 쳐도 7년 살았으면 24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60년 가까이를 이제 홀로 과부로 이렇게 산 사람입니다. 근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도 그런 사람이지만 안나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세상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나 선지자에게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성령님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기다렸죠?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신앙적인 문제는 이론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 하지 않는 것,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그 기도를 결코 무시하지 않고 멸시치 않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짧은 영상을 봤어요. 어떤 유명한 미국 그런 사역자신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직접 뵐 기회가 이제 없었지만 그분의 이제 설교를 듣고 책도 읽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의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옛날에 이제 영국과 스코틀랜드 또 스위스 지방에 이제 집회들, 영어로는 이제 미국에서는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스피커로 이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영국의 스코틀랜드, 뭐 에딘버러 갔다, 여기 찍었다, 뭐 영국에 어디 갔다, 그 다음에 또 스위스에 왔다 갔다 이제 그 일정이 되게 바빴습니다. 근데 떠나기 전부터 몸이 좀 안 좋았대요. 약을 먹으면서 이제 갔는데 점점 몸이 나아지기보다는 점점 아파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속 아프고 아프고 막 그다음에 막 몸 발이 붓고 막 얼굴이 붓고 목이 없어질 정도로 되고 막 열은 나고 너무 아프고, 그래서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는 그 집회, 그 집회는 특별히 강사가 자기 주강사 한 명밖에 없는 컨퍼런스였습니다. 뭐 다른 컨퍼런스는 강사들이 여러 명일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안 가면 빵꾸 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녘에 호텔 방에서 기도를 했대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complain intercession 이렇게 이제 표현하더라고요. 불평 중보 이렇게 한 겁니다. 아니, 실제는 기도가 아닌 거죠. 계속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안 고쳐 주십니까? 왜 기도를 안 들어 주십니까? 내가 뭐 지금 나조차고 하는 일입니까? 내가 지금 주의 말씀 전하고자, 내가 주님 사역하고자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바쁘게 다니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들어 주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를 무시하는 겁니까? 내 아픈 거 보이지 않습니까? 왜 낫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으로 사역하는지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렇게 이제 불평을 털어놓은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하나님 내일 아침까지도 안 고쳐주시면은 나는 내일 병원 갈 겁니다. 더 이상 난 지금 내가 견딜 수 있는 막바지에 왔습니다. 내가 안 가가지고 집회가 빵꾸 나더라도 나는 내일 아침까지 계속 이 상태면은 나 병원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옆에 누군가가 와 있는 느낌이 들더래요. 이렇게 고개를 돌려봤더니 어떤 노인이, 늙은 남자분이 이제 와 계신데 키도 작고 뭐 100, 뭐 60도 거의 안 되는, 뭐 늙고 한 80, 90세 되어 보이는 늙은 사람이 서 있더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놀랐죠. 이게 뭔가?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환각 증상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내가 너무 아프니까 지금 이게 환각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다가 보니까 혹시 천사가 아닐까? 이제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봤답니다. 성경에는 늙은 천사가 있다는 말도 없지만 없다는 말도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너무 지금 막 몸이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께 불만이 나 있고 화가 나 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게 천사가 와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이렇게 뭔가 만져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좀 이렇게 나를 만지고 낫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배 위에 이제 자기가 손을 얹고 앉아 있었는데 그 노인이 자기 손 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더래요. 근데 그 무게감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감촉이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뭔가 뜨거운 것이 느껴지더래요. 뜨거운 액체인데 끈적한 거 있잖아요. 꿀 같은 그런 액체가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것이 온몸으로 이렇게 퍼지는 것을 느껴지면서 그 순간 아픈 증세가 떠나가고 병이 나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내 병을 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귀에 들리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말씀하시더래요. 천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깜짝 놀란 겁니다. 하나님 뭡니까? 그러면 데블입니까? 사탄입니까? 아니 어떻게 사탄을 보내가지고 사탄이 내 병을 고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불평을 했기로서니 대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훔치고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죽이기 위한 것인데 어떻게 이 대적이 천사의 가면을 쓰고 와가지고 내 병을 고치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막 하나님께 따졌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목소리에 그 막 이렇게 웃음기가 이렇게 가득이 있는 그런 목소리로 사탄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럼 뭡니까? 천사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면은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순간 갑자기 그분 앞에 환상이 보이더래요. 어떤 환상이냐면은 자기가 어떤 곳으로 이렇게 확 데려갔는데 그곳이 보니까 멕시코의 어떤 한 시골이었대요. 그리고는 이렇게 왜 우리로 치면 초가집 같은 그 움막 같은 곳에 그 안에 그 노인이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 이제 바닥은 흙 바닥이더래요. 거기에 이제 무릎을 꿇고는 이제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노인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나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주님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드릴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내가 이처럼 이렇게 그냥 늙어서 죽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까? 나를 보고나 계십니까? 나의 존재를 알고나 계십니까? 막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이 목사님에게 들렸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저 노인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저 노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너를 고쳤다. 그리고 이 이후로 너의 사역을 통해서 맺히는 모든 열매들은 또한 저 노인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너무 아파서 어쩌면 그때 죽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굉장히 심각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분의 기도 덕분에 본인이 치유함을 얻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 환상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노인은 이 목사님을 만나거나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아시기에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보고 계십니까? 나의 존재를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뭔가 열매를 가지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지구 반대쪽에서 주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자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연결되어지는 그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죠. 제가 그 짧은 한 10분 정도 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막 눈시울이 붉어지고 막 가슴이 너무 이렇게 막 저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십니다. 인간적인 조건과 우리의 이 생각의 한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고 내가 얼마나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가, 그것을 드렸을 때 결코 그런 마음을 무시하거나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 있죠. 목자들입니다. 시므온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불쌍하다 할 수 있는 안나 선지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요. 나는 뭐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분보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부럽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누가 더 귀하다 여김 받을까? 저는 그냥 쉽게 당연히 바울이죠. 당연히 베드로죠. 얘기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고마운 사람들, 동방박사들. 그 예수님의 생일날 뭐라도 좀 선물이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야 우리가 2000년 지나가지고 예수님 오신 사실을 아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매년 같이 즐거워하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지만 정작 선물을 드려야 할 대상이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께 태어났을 때 내가 선물을 드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대신해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또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그 이후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존귀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그 간절한 마음 또 그 비어있는 마음 그 갈급한 마음 그 배고픈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항상 넘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성탄을 바라보는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새기고 주님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늘 주님을 맞아들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며 그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